열왕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서는요, 책이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한 권, 열왕기도 한 권, 역대기도 한 권. 전부 한 권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요, 부피가 늘어납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그 글자가 굉장히 짧아요, 문장이. 짧은데,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너무 기니까 반반 자른 겁니다. 그래서 상하로 갈라졌는데, 원래는 이게 전부 한 권으로 되어 있던 책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열왕기는 그렇게 가르다 보니까 두 권으로 갈라져 있는데, 내용을 분류해 보면, 이게 세 부분으로 갈라져야 내용이 정상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열왕기 앞부분에는 주로 솔로몬하고 솔로몬과 대적해서 나타났던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열왕기 만약에 세 부분을 알았을 때 열왕기 상은 솔로몬과 여로보암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나라가 쪼개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중 만약에 세 권으로 나눴을 때 이야기입니다. 중간 부분에는 아합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아합의 얘기라고 해야 될는지 아니면 엘리사의 이야기라고 해야 될는지 점이 헷갈립니다. 근데 막 냉정하게 따져보면 엘리야나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일 많이 연관된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합의 얘기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아합 왕조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이나 우상을 섬기던 시대에 그들과 대항해서 싸웠던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 이게 그 열왕기 중에 해당됩니다. 열왕기 중 하면 열왕기 상 뒤편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 거의 절반하고요. 이 두 군데 합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열왕기니까 왕의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할 텐데 중간 부분은요. 왕보다가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가 중간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아주 이거 특징적인 겁니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중심 주제는 왕들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 뒤편에 가보면요. 결국은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다가 아합왕 시대를 거친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열왕기 하로가 있습니다. 아합왕은 유다 나라 왕 아니죠.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여로보암을 거쳐가 아합왕 시대로 갔다는 것은 나라가 쪼개진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그 후에 뒤편에 가서 그 유다 쪽으로 이야기가 조금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느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중간에 뭐 왕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떼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중심 주제가 왕을 중심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연대기처럼 기록된 거라고 보기에도 좀 맞지 않습니다. 제목은 열왕기지만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나중에 쭉 한번 훑어본 뒤에 다시 정돈을 하도록 그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고 우리가 좀 많이 읽어보면 헷갈리는 게 역대기하고의 관계입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혹시 차이를 느끼시는 분 계셔요? 읽어보면서 좀 다르다는 거 아시는 분은 묻는 제가 그럽니다. 열왕기에 있는 이야기가 역대기에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다윗 왕이 바세바와 관계에 이런 못된 짓을 했다. 이 얘기는 열왕기에는 있지만 역대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두 권의 큰 차이를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차이점이 많은데요. 나중에 역대기 가서 또 설명을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 우선 대강은 그렇게 기억해 두셔요. 열왕기에는 악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섞여 나오는데요. 역대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큰 차이점이 뭐냐니까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더라. 이스라엘이 이랬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열왕기입니다. 근데 역대기는요?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 기록한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열왕기에는 잘못한 이야기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이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렸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해야 할 이유가 있더라고 기록하는 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막 나라가 망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쪽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예? 그런 나라에서 역대기로만 가면 좋긴 하겠지만 근데 역대기를 읽으려고 그러면요 앞에 장벽이 하나 있어서 역대기 잘 안 읽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대기를 읽어야지 가서 딱 펴면요 앞에 숨이 탁 막혀요. 뭐가 나오죠? 족보하고 뭐 더 인원수의 할인가 하고 이 얘기가 앞에 착 막혀보니까 거기서 막 숨이 탁 막혀버려서 그 뒤를 잘 안 읽어요. 그래도 역대기가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번에 이제 열왕기 마치거든 거기 가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어떤 면에서 창세기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과 열왕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점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부 시작할 때 그 얘기 좀 제가 드렸나 모르겠는데 창세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죠? 창세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끝에 가면요 죽음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죽는 얘기 자꾸 끝내고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출애굽기 너무 반대죠? 처음에 노예 생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더라로 끝을 맺어갑니다. 레위기는요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와 열왕기가 어떤 점에서 닮았느냐 그러면 열왕기 시작은 아주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솔로몬 왕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왕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끝은요 이렇게 망했더라로 끝납니다. 어느 나라에 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그보다가 한 150년 정도 더 지탱하다가 그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탔고 사람들은 다 잡혀가고 죽었더라 이걸로 이야기를 맺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죽었더라로 맺어지는 것처럼 열왕기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버렸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더라 하는 점에 있어서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 꼭 닮은 점이냐 갈 건 아니지만 기억하기 좋으라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대강 이렇게 윤곽을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열왕기 본문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앞부분은 좀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뭐 좀 우유부단한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일을 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위를 깨끗하게 물려줘야 할 터인데 그걸 좀 우유부단하게 끌고 있었더니 쿠데타가 일어난 셈이죠. 그 반란을 일으켰던 왕자가 아도니아인데요. 아도니아는 현재 살아있는 왕자들 중에 맏입니다. 자기 위에 있던 형들이 다 죽었거든요. 아도니아가 맏인데 맏이가 왜 반란을 일으켜요? 빨리 왕 되고 싶어갖고요.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시고 꼬랑꼬랑 하면서 왕자리를 안 내놓으니까 빨리 차지하고 싶었다. 상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아세바한테 솔로몬에게 예. 왕위를 주겠다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가 됐고 백성들도 어지간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형인데 그러니까 이게 쿠데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기에게 왕위가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차지하겠다고 이제 몇몇 신하들을 포섭을 한 거죠. 그 과정을 유심히 보면 아 이게 아도니아의 꾀였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장군 요압의 계략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위를 노리고 나섰다가 결국은 불발로 끝나버리죠.
근데
예.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안 읽었어요. 이렇게 자기의 다윗의 어떤 의지에 나뉘면 하나님께서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데
그 응답을
그 하나님의 의지와 다윗의 의지는 이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데, 다만 그 전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의사도 표현을 했다고 나단이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솔로몬에게 있고 다윗도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은 솔로몬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솔로몬, 아니 사울이나 다윗의 경우나 보면은 선지자가 직접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고 또 이제 솔로몬의 경우는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어떻게 택한 게 어떤 기름 부음이나 어떤 그런
그런 일은
부분이
없었던 것
없었.
같아요. 그런 일은 없었고, 그냥 말로만 그리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나단이 앞장섰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나단이 앞장서가지고 그 일을 다 수습을 해 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수습할 때에 제일 먼저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밧세바에게 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데 나단과 밧세바는 어떤 관계죠? 밧세바가 나단을 아주 싫어. 자기들이 저지른 그 범죄 행위를 처음으로 지적했던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가 뭐야 그 아들 죽을 겁니다. 내가 겪고 죽었고. 뭐, 세상사람들이 다 알려지진 않았겠지만, 나단은 우리의 범죄 행위를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바세바가 가장 좀 끌에 설렌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는 나단이요, 바세바를 통해서 이걸 다 수습을 해가지고, 이 평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얘기보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에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고 이 아이가 왕이 다음 왕이 될 거라고 이미 그 전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용안 쓰고 놔둬도 저절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저쪽에 그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수습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아주 위험한 순간이죠. 이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절로 이게 다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해요.
그 과정은 특별했던 건 아니고요. 이후에라도 왕의 그 견제 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제압을 하려면은 그리고 어떤 왕이 되는 과정 자체를
아, 그,
선전해서만
너무, 드라마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드라마 많이 보거나 아니면 저기 뭐고 세계 몰라 그 모르는 뭐냐보다 그런 역사책 많이 읽고 계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후대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미리 찍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까지는 놀라운 생각인데 드라마 많이 안 봐요 진짜로. 안 보는데 그냥 정치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상당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순간에 만약에 잘못 움직이면요? 죽습니다. 그 순간에 잘못 움직이면 죽어요. 그럴 때 용감하게 맞서서 저 아도니아 자기 형 왕자하고 싸워야 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이런 결정을 누가 합니까? 다행스럽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먼저 움직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움직이고 바세바가 그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해서 이게 수습이 되어 갑니다만은 그때 누군가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하고 이거 영 이상이 돼갈 가능성이 참 많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도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지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왕으로 세우고 뭐하고 이러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요. 복 주시겠지요. 그래, 나는 빈둥빈둥 놀아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더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이루시지를 않습니다. 나단이 나서는 것이나 바세바나 솔로몬이 나서는 것은 여차하면 죽을 위험이 있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결과적으로는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그 왕권이 아주 확실하게 세워져 버리는 거죠. 특히 이제 요압 같은 경우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압이 워낙 강성해서 다윗이 어떻게 함부로 잘 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저 요압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었는데, 솔로몬이 너는 지혜로운 아이니 그 요압을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요압이 깊이 개재가 됐고 그걸 이유로 해서 결국은요 그 왕의 세력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힘센 자들을 다 제거하는 부수입을 사실은 올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 이런 원리 하나와 또 뜻하지 아니하게 이런 아도니아의 반란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솔로몬의 왕권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결과로도 나타나고 반면에 이제 그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일로 인해서 사실은 왕권을 이양을 합니다. 안 그랬으면 또 누가 꽝꽝 하면서도 계속 그냥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즉위가 좀 빨라진 그런 측면이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사건은 그가 드린 그 일천번제입니다. 그럼 일천번제 뜻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요 여기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교회 안 나간다 딴 데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딴 데 가봐라 그거는 일천번제 없는가 그럴 정도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일천번제 뜻이 뭐예요 이거? 요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가만히 있어봐라. 일천번제 들은 적이 별로 없나 보죠? 예? 천번 절하는 거요? 천번 절하는 거는 불교에서 하는 건데.
그 계절인 것 같아요.
예물절, 예물절 천번 드리는
거. 누구 번을 봤어요?
예전에 드리는
거. 네. 그걸 누구 번을 보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어디서 그, 저게 근거를 대고 하느냐, 그 말이죠?
저희 교회 가끔씩 1,000번째 새벽에도
아니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한국 교회 지금 교회들마다 거의 있어요. 그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1,000번제라고 나오는 게 있나요? 없지 않나요?
그 성경도 좀 안 읽어보야 하노. 여기 있는데 몇 절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3장 4절이요? 이래 엉뚱한 분도 계시네요.
예배를 드리면서 재물을 같이 드리는 것
예. 한국 교회에 뭐 유행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는데 교회마다 아니면 어디선가 유행을 퍼뜨려 가지고 그 교회마다 파급이 돼서 많은 교회마다 일천번제라는 얘기를 거의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1000번제라는 게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여기서 근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들은 1000번제의 뜻이 뭐냐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교회에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 안점은요, 1000번에 있습니다. 번, 횟수. 근데 여기 말하는 1000번제는 그 횟수로 말하는 번자가 아니에요. 번제가 뭔데요, 그럼? 그냥 번제예요, 번제. 그러니까 태워드리는 제사 있지 않습니까? 태워드리는 번제 앞에 1000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1000번제가 뭐겠어요? 횟수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럼 횟수가 아니면 1000이 뭘 의미하죠? 예? 1000원요? 1000마리. 아, 그렇죠. 재물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다. 이런 뜻에서 그게 1000번제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게 저게 유행처럼 번진 건 뭐냐면 횟수, 번자의 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지금 1000번제가 번지고 있는 겁니다.
한자 보면은 한자 성경 보면
한자 성경 보면 확실하고요. 한글 성경이라도 띄워쓰기를 보면 압니다. 번자가 횟수를 나타낸다면 번자고 제자 사이는 띄워야 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붙어 있을 겁니다. 그 번제란 단어가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고 붙은 단어예요. 별 어려움이 다 있다. 아니요, 그래도 문맥으로 봐도 그게 횟수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문맥을 한번 보세요. 그게 횟수의 의미가 있겠는가? 만약에 그게 번자가 횟수라면 이걸 이리 안 썼을걸요. 어떻게 썼을까요? 1000번, 1000번 제를 드렸더라. 이래 제사를 가리켜서 성경에 한 글자 제로 표현한 데가 없어요. 1000번 제를 드렸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렸더라. 아니, 이랬으면 말이 되죠. 그러나 1000번 제하고 붙여놨거나 제자 하나를 썼다는 것은 이거 우리말로도 그런 저게 오해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왜 오해가 돼요? 안 되겠는데 어떻게 또 다 봤니? 자간 참 자간 학교도 안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훌륭한 학생 이거 아이가 학교에서 보면 미운 학생이라 그건 놔두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불교에서 나왔던 그 뭡니까 몇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3000배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정성을 좀 들이는 이러다 보니까 이 1000번제가 이 잘 됐다 해서 1000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그 예배 드려 나올 때마다 헌금하시는 분요. 가령일 때서 10,000원씩 넣어가지고 1000번을 하면요. 다 처음은 1000만 원이네. 성경대로 하려면 그거 한꺼번에 너가 드려야 돼요.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너가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거지, 그걸 10,000원씩 1000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리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 그건 괜찮은데, 얼마나 말리겠어요? 그렇죠. 그리 하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를 뻔뜬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굳이 이름 붙이지 말고, 제가 하는 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000번제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사람은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래 정성을 들이겠다고 하는데 옆에서 그거 틀렸다 아니다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딴지
그거는 그런데 그러면 가령 내가 뭘 몰랐을 때 그냥 그 플랜카드까지 이렇게 없었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어떤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너도 나도 1000번째 이러면 정말 나쁘게 본다면요. 나쁘게 본다면 3년 만에 3년 후에까지 저 뭡니까 수입이 이거 고정된 거잖아요. 확정된 거잖아요. 이런 의도를 가지고 1000번째를 드린다 뭔데 이렇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게 그래서 전혀 성경답지 않은 그 행사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목사님은 1000번
처음에 그렇게 유행 퍼뜨린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걸 횟수로 생각하죠.
목사님들 많이 모르고 계신단 말씀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저희는 공적인 예배 뭐 수요일이나 이럴 때는 아닌데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 때는 꼭 그걸 1000번째 말씀하시고 예.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 들은 걸로만 하고요. 나가 전하지 마셔요. 나도 목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알 건 알아놓자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도 그런 거, 그 생각을 분명히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저 예전에 1000번째 누가 다른 데서 하시다가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마무리하고 또 가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 다른 데서 그래 하다가 여기 와서 마무리를 했는데 뭐 다 돼가는데 또 뭐 그럴지는 그럴 수는 없고 다른 분들이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조용했는데 또 지금 이제 우리 또 한 분이 또 어디서 또 배워 오셔가지고 열심히 시작을 했거든요. 문제는 본인이 그리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것이 아 성경적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런 식으로 우회가 나가고 교회가 그걸 조장하다시피 나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자서 그래 열심히 하겠다 그건 굳이 말리거나 뭐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부합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성경의 근거를 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런 것은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뭐 그 좀 해둡시다. 대충 알아들으셨을 테니까요. 그래서 알고는 계시고 또 주변에서 그런 오해를 안 하도록 미리 말씀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또 그러니까 열심히 내는 사람한테 풍선 터리듯이 그냥 푹 찌르고 그러진 마세요. 그러면 저는 그 정도로 그렇게 가는데 제 옆에 어느 분은 막 그 말 나올 때마다 팡팡 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 된 거이 집사가 이게 강도사보다 더 설치고 댕겨. 근데 좀 알고 나면요. 견디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늘 주단추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저런 형편을 고려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수양이 좀 덜 돼서 그걸 탁 하고 자꾸 주의 받긴 하는데 작은 그 1000번째라는 용어가 사실은 솔로몬에게서 그리 됐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 일로 인해서요 복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도 확인하면 합시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된 것은 1000번째 때문이죠? 또 아니던데 솔로몬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죽고 하니까 지혜를 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만한 사람이면 이미 상당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지. 솔로몬이 어리비리한데 그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한번 잘 구해가지고 모든 걸 다 얻은 걸로 끌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형 아도니아가 있는데요. 아도니아도 왕을 한 번도 섭섭게 한 적이 없던 아들입니다. 근데 왜 그 아도니아를 제치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갔겠어요? 아니 왜 미리 그렇게 점을 찍어놨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솔로몬 그 개인에게 그만한 능력이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번제 드리기 이전에요,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그 유언처럼 당부하는 말에 보면 두 번이나 너는 지혜로운 고로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이미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요. 절대로 어떻게 기도 한번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번 만에 그 다음에 1000번째 때 나타나셔가지고 잘 주셔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꼭 염두에 두자는 뜻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한꺼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고 하셨을 때에 참 지혜롭게 대답을 잘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그걸로 만사가 끝나리라는 그런 기대만 가지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바, 노력해야 할 바 이런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래 이번에 하나님만에 한번 만나면 모든 것이 이런 생각 품지 말란 뜻이죠. 옛날에 뭐 그런 사람 들어 안 했었습니까? 복권 당첨만 한번 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확실히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해 두십시다.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지, 솔로몬이 막 약간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냥 한 방에 빛을 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일은 절대 아니라는 점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보시면요, 그 4장쯤에 뭐 지금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4장에 그 솔로몬의 나라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나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한 나라예요. 그 몇 가지 표현만 제가 그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뭔 생각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인구는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거 어디서 보는 표현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전국을 말할 때는 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란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는요 지역이 다릅니다. 딥사에서 가사까지라고 표현합니다. 딥사에서 가사까지. 이게 어디 있더라? 4장 24절요? 예, 감사합니다. 다른 때는 늘 부엘세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하더니 솔로몬 시절에는요 딥사에서 가사까지. 가사는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이거 점령이 잘 안 되던 지역입니다. 딥사는 저 북쪽 그 수리아 위에까지 올라가는 땅입니다. 이게 그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라고 약속하셨던 최대치를 솔로몬이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땅을 다 차지했죠. 인구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고 그러죠. 이 표현만으로요 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솔로몬 시대가 다 이루어진 나라,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시대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왕의 1인분 식사에 밀가루가 90석이라고 합니다. 밀가루 90석이 얼마인지 제가 몰라서 계산을 했는데요. 대수로 치면 한 만 대 정도 돼요. 만 대면 몇 명이 먹어요? 밀가루 가지고 뭐 빵을 구웠다고 쳤을 때 만 대 갖고 구우면 제가 감이 잘... 사람대 갖고 몇 명 먹어요?
한대 가면 감이 없고 몇 킬로 가요?
옛날에 전부 대로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 우리 교회 식구 떡 다 먹이려면 몇 대 하면 되나요?
7대요?
7대 하면 돼. 그걸 양식으로 치면 한 절반 정도 하면 안 되겠나, 그죠? 10만 명 넘을 것 같아. 한 끼분 식사가, 1일분 식사입니다. 밀가루만 계산하면 그렇고 소가 30마리에 양이 100마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식탁에 들어가는 인구가 얼마나 많았느냐를 그냥 짐작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년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았다는 것은요, 늘 나중에 메시아 시대의 평화로움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선지서에 가면 이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솔로몬 시대에 이 표현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솔로몬은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일단 성취시킨 왕, 아니면 성취된 약속을 누린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태평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는 그런 나라.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하나는 하나님의 전이 처음으로 하나님 집이 완성이 된 나라. 그리고 본다면 솔로몬의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것에 대한 표상이죠. 그 지난번에 그 말씀드리면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걸 말렸거든요. 넌 안 된다. 네 아들 때 세우라고 하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를 해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맡았고 솔로몬은요 그 세운 나라를 누리는 역할을 맡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은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와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행복을 누릴 그 후사들에 대한 그 예표로 보면 된다는 뜻이죠. 그 나라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천국.
예, 그 천국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천국 가서 뭐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는요 그 나라를 누릴 사람들 후사란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누릴 자들이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호사하는 것은 아 저것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모습이려니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요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아파하라고 보여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목표가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으셨는지를 어쨌든지 체험하고 흉내라도 내보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좀 강하죠.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고 전해줬으면 우리에게는 충분한 것인데 그걸 굳이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제가 있어서 그 영화를 아직도 안 받고 굳이 보려고 애를 쓰지도 안 하고 그런 책이 또 나왔다고요? 책도 안 읽고요. 저게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죠. 아, 안 보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겪은 제일 큰 고난이 뭔지 아세요? 왜 자꾸 십자가 고난만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 고난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과 단절요? 그럼 제일 큰 고난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이게 제일 큰 고난입니다. 그럼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매미가 땅속에 애벌레로 한 15년 정도 지난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한 보름 빼버리고 울다가 죽거든요. 15년을 땅속에 있던 애벌레가 하늘을 나르는 한 보름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이죠. 하늘을 흘린 매미에게 다시 네가 애벌레가 돼서 땅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심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늘을 마음대로 날던 매미가 다시 애벌레가 돼서 땅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요? 얼마나 고통, 생각은 저 하늘을 마음대로 납니다. 그런데 굼벵이가 내가 땅 속에 구물구물로 있을 때는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랜저 타다가 티코 타는 사람 보거든. 심정을 한번 물어보세요. 예? 괜찮은 차 타다가 티코 못 탑니다. 우리 이 사람이야 티코를 하도 올래 타나 보니까 짜매난 타나 타는 신이 나가 타고 댕기죠. 거꾸로는 안 됩니다. 지평수 줄어도 그렇고요. 사람 잘 못 견딥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게 진짜 고통이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감격해야 될 부분은 이거지. 그 다음에 인간이 된 상태에서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된 상태에서 고통 다 받은 상태에서 그 안에서 받는 작은 고통이잖아요. 결국 작은 건 아니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건데 어떤 십자가고는 거기만 자꾸 집착하고 있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그 영화 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뭐 공감이 되십니까?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 안 되거든 그냥 물어보세요. 그랜저 타다가 티코 탄 사람한테 기분이 어떠냐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 한 분 계셔요. 그랜저를 타고 다니셨는데 신랑이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잘 타고 다니더니 신랑이 감옥에 있는데 내가 이걸 타고 다니면 사람들 욕하지 않겠나 그러더니 처분해버리고 티코 중고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안 물어봤긴 안 물어봤는데 이분이 가끔 전화 통화를 하고 울고 그래요. 제가 몇 번 봤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픈 점이 있으면 그랬겠느냐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사실은 그쪽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이리저리 해서 결국은 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정말 기뻐할 문제고 감사할 문제지 나도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해서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 썩 잘하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또 나중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저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건물일까요? 힌트 드릴까요? 목재, 석재, 목조 건물, 석조 건물, 그 다음에 뭐 금으로 만든 뭐라고요? 잘 모르겠다.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건물이죠? 나무도 있고. 아니, 그거야, 나무도 있고. 다 만들어가지요.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쉬운 답은 이렇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석조 건물. 외부에서 보면 석조입니다. 너무 돌을 쌓아 만들었으니까. 내부에서 보면요. 100% 금입니다. 벽, 천장, 바닥 할 것 없이 모서리 금으로 다 입혀버렸으니까요. 그 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고 하니까 성경에 수치가 있습니다. 600달란트요. 600달란트까지,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달란트. 톤으로 환산하니까 20톤이 나와요. 20톤 가면 감자 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20톤이 어느 정도.
1톤으로
2만 개네. 10개 넣으면 20km 밖에 안 되니까 20km 같으면 되고 뛸 수 있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짐을 사실은 지은 겁니다. 어디에 비하면 어마어마하냐니까요. 그전에는 포장이었잖아요. 조립식 포장 건물이었던데 솔로몬이 아주 근사한 집을 지은 겁니다. 7년간 걸려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내면 제가 어릴 때 읽으면서 좀 이 수상하다 하는 느낌을 어디서 받느냐면요. 자기 궁은 13년 걸려 지어요. 하나님의 집은 7년 만에 짓고 자기 궁은 13년 걸리고요.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갖고 문제 삼으면 좀 안 됩니다. 성전 건물은요, 한채입니다. 한채.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집회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집회하고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 아니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클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우리 교회 본당 정도의 크기가 될 거예요. 아마 높이는 좀 더 높고요. 높이는 좀 더 높은데 한 3층 건물 높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건물 단일 건물입니다. 단일 건물 하나니까 7년 동안 또 엄청난 공을 들여다 지은 거죠. 근데 자기 궁은요, 아까 밀가루가 90석이나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한두 사람이 그 하는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비빈이 얼마나 오더라? 뭐 1000명 단위로 나가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 하는 궁이니까 13년이 걸렸다는 건데 그걸 단순 비교할 건 아니고 일단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지었다는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8장입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평생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해 드린 겁니다. 그것도 보통 집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집을 지어드렸으면 자,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잘하는 걸까요? 뭐 하나님 아니고 우리 집에 어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집 없이 사시던 분에게 어마어마한 집을 탁 한 채 사드리고는 아버지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게 아 뭔 얘기 아 여기에 영원히 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아니면 그냥 우리 생각에 뭐라고 하면 좋겠냐니까요. 아, 이 집이 아버지 마음에 드시지요. 그러니까 이 집에 근데 야야 별로다 이러면요. 저기 8장 27절에 한번 보세요. 참 지혜로운 왕답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이까.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멋진 지역을 짓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안다는 뜻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가 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 본받아야 할 만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이제 잘못된 경우는 그럴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그거하고 이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지금 며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가 시험 떨어지고 이래가 되겠습니까? 말은 그리 안 해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놓고 하는 얘기가요. 우리 그런들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건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우리의 정성이고 우리가 여기 하나님 계신 거라고 믿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여기서 본을 봐야 할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잘 갔는데 그래가 계속 가면 좋고 그 하나님 영광을 계속 누리면 좋은데 거기서부터 이제 또 내려막기를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러면 아 그 불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면 기도하겠습니까? 필요한 거 다 있고요 만족스러우면 정말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이유도 잘 없긴 하겠지만 근데 답답해야 기도를 하더라. 이건 뭐 망고불변의 실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별로 없는데요. 제 주변에 참 힘든 일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저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당연히 기도하라고 안 그러나. 맞아요. 주변에 형제들이나 누가 좀 힘든 일이 생기니까 기도하면요. 그래도 좀 간절해지더라고요. 그거 없으면요. 세워라, 내워라. 원래 제가 덜이거든요. 잘 놀래지도 안 하고 답답해하지도 안 하고 이러는데 옆에 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가 좀 간절해지고 또 힘든 사람 생각하면서 기도가 나아진데 아, 그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답답해야 기도하더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것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쫙 돼간다. 그거 하나님과야 멀어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거다. 그리 생각하면서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고 답답한 게 있고 안타까움이 있다는 걸 자체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려니 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을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솔로몬에게는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해가지고 솔로몬이 뭘 남기느냐 하면 전도서를 남기잖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부를 주신 이유가 저는요 전도서를 남기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제가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아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돈 많아 봐야 그거 별거 아니다 하면 웃을 사람들이 들어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소리 하면요 그건 맞는 겁니다. 그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집도 안 만져봐라 차 안 만져봐라 별것 아니 이래서 하면 지는 하도 가서 보지도 못하고 타보지도 못한 게 이러면 말이 안 돼요. 근데 솔로몬이 다 허무한 것이고 해볼 거 다 해본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과하다 싶을 만큼 복을 주신 이유가 전도서를 쓰기 위함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내리막길을 또 걷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올바르게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전제를 꼭 그 두고 솔로몬에게서 이런 경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막 솔로몬이 참 대단했더라 이거 생각할 게 아니고요. 잘 나갈 때 신명기에 그 얘기 분명히 있습니다. 먹고 배부를 때 뭐 요즘이야 먹고 배 안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만 옛날 사람들에게 먹고 배부른다는 거는요 만족할 때거든요. 그럴 때 항상 하나님 믿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가 별 걱정 없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할 때 가장 관심 부어야 할 것이 하나님 그런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뒤에 허물어져 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나라가 쪼개지고 허물어져 가는 얘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 뒷부분을 꼭 좀 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누구 때문에 쪼개집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전부 나라마다 전부 왕비를 들여가지고요. 뭐 과시욕이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온 그 왕비들이 우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 우상이 사실은 이스라엘 중요합니다.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의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쪼개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거 하나만 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원인 제공을 하죠. 그 다음에요. 나라가 쪼개질 이유가 또 뭐 있습니까? 근데 복잡하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 선지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요 어느 날 그 여로보암을 살짝 불러가지고 그 왜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 옷을 부부부 찢어가 열두 조각을 만들더니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서 너에게 주기로 했으니 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라 그래버린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은 그냥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그렇게 했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여로보암이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 아이야의 죄는 무슨 죄예요? 이거 반란 교사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떼서 내게 주기로 했으니까 그 이 가르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럼요. 아이야가 나서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계기가 되는 거는 그 아들 로보암이 로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솔로몬 때에 세금 많이 내고 일 많이 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될 터인데 꼭 이게 또 삐딱거리느라고요. 백성들에게 공갈을 쳐대버리잖아요. 그 바람에 백성들이 반발해가지고 잘려나가거든요. 로호암은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왕이 되었으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지혜롭게 답변하지 못하고 이 저게 뭡니까? 백성들에게 공갈 치듯이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저 우스갯입니다만 아이들들은 그 뭐 처음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 초임 선생님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 좀 드신 선생님은요 뒤에서 흉을 봐도 이게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초임 선생님들은 자들이 나를 깔보고 놀리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요 팍 튑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누가 옆에서 선생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선생님한테 막 두들겨 맞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대원 갔을 때. 니 두들겨 맞은 얘기를 와 나한테 하는데 내가 학교 오래 있었으니까 대신 덮어 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이에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선생님하고 심하게 맞은 얘기를 잊을 수 없다면서 쫙 얘기를 하는데 시컨 덮고 있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선생님 초임이지? 그러니까 맞대요. 그럼 니도 잘못이 있어야. 한창 혈기왕성한 초임 선생님한테 뭐 한마디 삐걱하면요 팍 튈 가능성이 있습니다. 쟤들이 나를 깔보고 얕잡고 이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초임은 조심해야 되는데 니도 실수했네 뭐 싸다 이놈아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로보암이 처음으로 왕이 돼서 그렇게 함부로 독한 말 할 일이 아닌데 자기 따나는요 왕의 권위를 세운다고 한번 했는 게 화근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끌고 왕이 되어 간다니까 로보암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름이 비슷하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로보암. 로보암이 군사를 이끌고 싸우겠다고 났으니까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막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싸우지도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도대체 누구 탓입니까 이거? 그리고 이 나라가 쪼개질 씨앗은 그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나라를 그 왕이 될 때에 유다지파의 왕위대가 7년을 지냈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면 나머지 유다 칼대고 이제 베냐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유다지파 말고 나머지 10지파는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알력이 붙은 지가 한 7년간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다윗의 그 소화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지파 간에 이런 알력이 잠재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그 요소가 아주 복합적입니다. 나라가 왜 쪼개졌느냐고 물어보면 이유가 뭐 본래 민족적인 어떤 알력이 좀 있었더라. 그 다음에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들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쪼개졌느냐 그러면 그러면 쉽게 솔로몬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만은 동기는 분명히 솔로몬이 제공을 하는데 실제로 쪼개지는 시점까지 맡은 사람들이 그 쪼개지도록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마음을 잘 살펴버렸더라면요 안 쪼개질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아들 때에 쪼개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갖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관계없이요 각자가 그 맡은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해서 나라가 쪼개지더라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나라를 쪼개기로 했으니 이래도 쪼개지고 저래도 쪼개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란 뜻입니다. 여보암은 자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다고 생각해야 그 다음 희망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쪼개졌는지를 자기가 잘 생각한다면 그 다음 희망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 희망이 없어지는 거는 자기 탓으로 생각 안 돌리는 겁니다. 나라가 쪼개질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 요인들이 각각 작동을 시작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두셔요. 나라가 쪼개질 요인들은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하니까 그 각각의 요인들이요,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적당한 때가 되니까 나라가 쪼개지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몸 속에요, 무균 상태입니까? 아니면 온갖 병원균들이 우리 몸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그래요? 뭐 깨끗한 줄 알았지. 저는 우리 몸 속에 오만 잡균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죠.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무슨 균이 우리 입에서 나와가 누구 입으로 다 갔다 나갔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괜찮습니까? 건강할 때는요, 뭐 온갖 종류의 균이 들어오고 나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나라가 쪼개질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을 잘 숨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때부터 요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시작하더니 보기 좋게 짜게 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속에 잘못될 요소나 아니면 뭐 사람은 다 그래요. 잘못될 요소나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있죠. 근데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살아갈 때 이런 잠재 요인들, 불행의 요인들이 쫙 깔려있는데도 그게 별로 힘을 못 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 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요것들이 각자 각각의 작용을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 합세해서 우리가 지금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나라가 왜 쪼개졌느냐는 문제를 보면서 그런 답을 하나 좀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답을 했죠.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나라가 쪼개질 만한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더라. 요심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일로 인해서 그냥 탁 쪼개지는 게 아니고 그런 잘못이 있을 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 그것도 혹시 오해될까 싶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쪼개진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르호보암이 잘했으면 안 쪼개질 수도 있는 거냐?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밝히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돌이키신 적이 많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생각할 때 이 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면 누가 뭐지 어찌하든가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건 염두에 둬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령 그 뭡니까, 요나스가 대표적이죠. 물론 다른 데도 많습니다만은 요나가 나중에 니느웨 성 바깥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불평 중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쪽지가 뒤집어낸지 모르겠네. 반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뭐, 어쩌는 거예요? 이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심판한다 해놓고 안 하실 줄 내가 알았는데 끌어가 내가 안 갈라켰는데 정말 이러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요나 그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셨으면 누가 뭐 어째도 도리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걸 자꾸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같이 기억을 해 두십시다. 그래,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끌고 건너가 버리거든요. 근데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처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왜 나라가 쪼개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 지금 찾긴 좀 그렇고요. 그랬으면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끌고 가가지고 나라를 세웠을 때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이 나라가 튼튼할 거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참 안 되는 게요. 안 되는 게 가진 게 많아지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제 자기 나라를 하나 이뤘습니다. 얼마 전 지나다 보니까 제일 큰 걱정거리가요. 제일 큰 걱정이요. 이 열지파가 예,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성전으로 가면 성전이 어디 있는 거 아니까? 남쪽 나라에 있거든요. 국경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갔다가 만약에 안 돌아오면 그건 난 무야가 되잖아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로보암이 됐을 때 가장 좋은 해법이 뭐겠어요? 아, 성전을 하나 더 지어요? 아, 맞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편리하게 두 군데로. 남쪽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저 북쪽 끝에 하나 하고요. 휴전선 근방 가까운 데 또 하나 짓습니다. 두 군데를 지어가지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뭐 생각하면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신의 형상을 만들기 좋아했던가 봐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금송아지다 이래 말 안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게 너희가 섬길 하나님이다.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절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요. 제사를 드리고 이래 합니다. 흉내는 다 내는데 문제는 예, 지 생각해. 글쎄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하고 섬기는 방법에서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여로보암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로보암이라는 이 이름이 뭘로 유명하죠? 열왕기를 읽어나가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저 후대에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으로 등장하죠? 악의 표본으로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악한 왕이, 이 왕이 악하였더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의 표본으로 등장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떼내서 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궁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악한 왕의 표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간다는 건가? 알고 이렇게 된 거야? 알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뭐 저게 섬긴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꼭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론이죠. 그 원인은 자기가 세운 이 나라를 뺏기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없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뭐 좀 생기면요. 없을 때는 문 열어놓고도 태평스럽게 잘 다니던 사람이요. 뭐 좀 생기기 시작하면 나와 있어도 문 잠갔나 안 잠갔나 걱정이 돼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지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편하게 다니는데 지갑에 좀 고액권 수표 하나 넣어보면요. 그래 뭐 전세금 받아가지고 지갑에 넣었다가 그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없을 때가 편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여로보암이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그 초심을 그렇게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명기 말씀대로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그때를 위해서 참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 어느 목사님인지 모른데 그거 참 괜찮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게 될 걸 예상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매월 봉급이 가령 뭐 200만 원까지는 11조를 드리고 200에서 300이 되면 10에 뭐 비율을 이렇게 차고 높여간 겁니다. 바로 치진 않을 것 같아요. 10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5, 10분의 2,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넘어가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넘어가면 10분의 5, 이런 식으로 쫙 정해놓고요. 자기에게 소득이 많아질 때 그게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미리 해놓은 겁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월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11조 드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이분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많아지면 그렇게 하겠다고 누진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헌금을 드린 겁니다.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책을 많이 써, 뭐 책 쓴 분이죠. 책을 많이 써놓으니까 인세가 12월 달에 1년 7월자 계산해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까. 이걸 12달로 쪼개버리면, 예를 들어서, 막 10분의 2를 내면 되도록 들어왔는데, 이게 딱 모여가 한꺼번에 들어오겠더라. 12월 달에는 10분의 9를 내야 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출판사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야, 이거 매달 좀 줄 수 없습니까? 근데 어느 출판사는 매달 줄 수 있는데 어떤 출판사는 참 그게 좀 안 되는데 이분이 그래놓고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가 내가 이 뭐 하는 짓고 어쨌든 현금 적게 내려고 한꺼번에 이래 하지 말고 좀 나눠줄 수 없으니까 이 하는 게 이게 가당찮다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인세가 왕창 들어오면 자기 손에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해 간다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참고하셔요. 생기고 뭐가 생기니까 오히려 문제가 많아지더라. 그런 이야기는 솔로몬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도 이제 완전히 망해가는 이야기 그게 다음 주부터 또 한 더 보겠습니다. 장제를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지 않아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열왕기 그런 의미에서 쭉 한번 봐가시고요. 제가 또 말 안 하면 미리 이제 아플 것 같아서 그 열왕기 왕들의 그 왕들의 그 표를 제가 다음 주에 꼭 한번 복사를 하나 나눠드릴게요. 제가 그걸 열왕기 공부하면서 만드느라고 몇 달 끌었는데 몇몇 분한테 나눠줬더니만은 별 반응이 없다가 몇 달 뒤에나 혹은 해 넘어간 뒤에요. 아, 강사님 이거 참 잘 만들었대요. 그 말 안마디 하는데 그건 몇 년씩이나 걸리나. 근데 열왕기를 그냥 읽어 나가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 표 만들어 놓은 걸 딱 대조를 해가면서 비교를 하면 아주 그 도움이 되는데 줬더니 열왕기를 그거 펴 놔놓고 열왕기 읽는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해온다고 생각해놓고 저도 잊어버렸는데 다음 주에 꼭 하나 챙겨다 드릴게요. 기도하십시다.